사무엘 상의 전반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좀 답답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사역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두 알뜰들이 함께 전사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갑자기 넘어져 급사를 하고 하나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빼앗겨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빼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역사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새 용기 주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곧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에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그 신전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가 하면 다시 세워두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넘어져서 또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건도 생기고 그래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셔서 환란당하게 하고 무서워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지방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겨나고 해서 마침내는 그것들 스스로가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언약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스돗은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 역할을 잘 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부터 갑돌이라는 이 크레테 섬 출신들이기 때문에 항해에 능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항구로 해서 이집트와의 교역을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통하는 관문이 되었고 또 이집트와의 교역을 통해서 많은 선진 문물들을 도입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명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던 그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신상을 가장 큰 신전을 만들어 세워두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아스돗이어서 아스돗의 신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거기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곤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진 바는 잘 없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출토해본 결과 이 다곤 신의 모습들을 찾아냈는데 이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동화에서 뭐 인어처럼 그렇게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양의 신, 바다의 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들이 이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바다를 통해서 먼 나라와 교역하면서 그런 신을 생각해 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많은 출토된 그 기록들이나 비석 문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역시 풍요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신들이 다이 풍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아데미 신이라든지 또는 이 바알 신이라든지 또는 오늘 나오는 다곤 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풍요의 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다를 주관하는 그런 해양의 신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다곤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다곤신의 신전에 은약궤를 거기다 가져다 두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약한 생각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 다곤의 포로로 잡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의 신전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약한 발상이었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상대방 신의 형상을 상대방 신의 상징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잡혀온 신의 모든 능력을 자기들의 신이 흡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능력에다가 이스라엘 신의 능력이 다 합쳐지게 되어서 자기 신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신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다 두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다가 나중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에그론 사람들이 반발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돌려보내자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다른 데서 표현할 때는 신 앞에 경배 드릴 때 가지는 그런 자세입니다. 또 적장이 항복할 때 가지는 자세를 설명할 때 하는 용어가 엎드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적장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할 때 하는 자세가 엎드러지는 자세이고, 그런 또신 앞에 경배하는 자세가 엎드러진 자세인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고, 다곤 신이 항복했고, 다곤 신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가서 잠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묶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만물을 지배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한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이 침묵 중에만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가 끌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현상들이 이러저러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섭리와 능력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움을 드려야 그 스스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스스로 홀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다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도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9절 말씀해 보시는 이어지는 반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들어와서 독한 종기와 재앙을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했고 9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신전에 있던 신상만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도 그들 생각은 우연히 이렇게 되었겠지. 우리가 우리 신상을 제대로 안전하게 비치하지 못해서 넘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뉘우칠 줄 모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는데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로 고통당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독한 종기가 난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 이 독종 모양의 금 독종 모양과 금쥐 다섯 개의 모양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왜쥐 모양을 바쳤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쥐가 신성시 되었던 적은 잘 없는데 이 쥐를 왜 바쳤을까 했을 때이 쥐가 옮기는 질병인 페스트가 만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가 옮겨가면 사람들이 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 환난에서 면하도록 구했다라고 본다면 그들이 당했던 이 급작하게 그 도시들에 확산되었던 질병이 페스트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게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큰 환난을 당하면서 발견해낸 굉장한 소득이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징계를 당하고 이런 환난을 겪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고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징계를 당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미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다곤 신의 그 우상이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깨닫고 그때 이미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해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 깨닫고 고백하고 돌려보내자고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이건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두 마리의 운명, 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인데 우리 삶에 이루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고 그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결국 이 일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시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나라와 사회가 혼란해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잘못이 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건강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워지는 현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경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 시기에도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잘못이 크고 그 시대 풍조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있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징계를 당하게 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여실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또 비난하는 그것이 또 공격하는 말과 행동들이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한다거나 공격한 일이 되게 되면 내 잘못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전 말에 선악이 게하사라는 말이 명심보감에 있었습니다.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내가 스승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나쁜 사람 보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모두를 교훈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깨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성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범사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하루가 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정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